13절입니다. 시편 제9편
찬송가 몇 장에
13절입니다. 찬송가는 설교 끝나고 53번 부르겠습니다. 53번이요? 네, 근데 지금 안 부르고 설교 끝나고 설교 후에 부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시편 제9편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아버지, 구원자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상한 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와 같은 구원자를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2019년 6월 23일 그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시편 9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진실한 언어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목동이 되었을 때에도, 그가 사울의 쫓김을 받았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해 향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몸이 약해질 때에도, 용맹한 군사 장수였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을 가지고 당신이 믿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믿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찬송받으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이신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러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죠? 나오실 때 그 마음의 찬송의 제목이, 찬송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지금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 노래잖아요, 시편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노래인데 예배 때도 부르고 또 말씀 묵상할 때도 말씀 묵상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이 다윗이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떠신 분이시냐 하면, 이미 벌써 그분은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미 이 다윗은 자기가 나아가는 그분이 누구신지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를 한번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냐? 그런 마음으로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한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차라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 의미가 없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무엇을 해도 죄밖에 짓는 게 없고, 말을 해도 어디를 가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 한마디를 해도 제 손으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제 안에 찾아와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동안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의 계명, 제1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다 어겼고, 마치 밥 먹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제가, 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 용서함을 경험한 게 아니라 아 이제는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죄가 한 가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 얘기를 드리지 않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도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 제 마음속에 이 큰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지 않고 저 혼자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여전히 저는 죄의 유혹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가 있는 육신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너를 옮겼다 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낙망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다윗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건 우리를 영 죽을 자들인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물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계속 읽어보시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때를 겪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괜히 여러분이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든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대표적으로는 사울 왕이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아무 연고 없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이 사울 왕을 절대로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그 억울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갚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안 돼, 해달래.
이 시편 계속 읽어보시면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보좌인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께 알림받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재판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약한 자, 가진 게 없는 자, 그리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로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굳게 서 있으며 그곳에 앉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 아무리 그 나의 억울한 사정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보는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보좌에서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그 생애 동안에 심판하지 않으시면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는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 재판장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사람들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결에 권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부분은 9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실 뿐 아니라 또한 피난처이십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시며 저희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가실 때 십자가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압제당한 자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시온의 문에서 주를 기뻐하고 주의 하신 일을 인하여 찬송한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부님, 조부모님께서 한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농부셨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은 주일 성수라는 게 없었습니다. 월요일에도 밭에 일하러 가시고 화요일에도 밭에 일하러 가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밭 논에 가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 가는 저한테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을 해서 열심히 그 피땀 흘린 대가로 수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요일 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일을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급할 때 급박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도 멀리 있고 자기가 도움을 청할 때가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 조부모님은 그때 당시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개념이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저희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죄를 계속 짓는데도 당장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힘, 그리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있고 재물 있는 자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서 또한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들이 될까요?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으로서 15절부터 계속해서 보실 때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방인들과 열방과 악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그들과는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한 분이 계신다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는 God이시고, 이고 또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라는 이 말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 말은 영어에도 없죠. 그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네.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대신 불경을 통해서 불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 석가모니를 믿었죠. 불교의 힘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도 했다고 하죠. 고려시대에.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밤에는 달님에게, 또 별님에게 물을 떠다 놓고 빌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빌고 돌에다 빌고 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복을 구하며 자신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가서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도 불신자들하고 여기에 계시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분들의 머릿속에 아, 이 성경의 하나님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버지는 제가 이제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늘 하시는 얘기가 나도 마음에 믿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분명히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상상 속에 자기를 돌봐주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울 때 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도 안 믿고 한경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계명,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하나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마음속으로는 한편에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도 있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온갖 잡신이 아니라 온갖 상상 속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는 말씀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하셨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피를 타고 태어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것이에요. 한민족을 택한 것도 아니고 뭐 여기에 미국에 있는 백인들을 택한 것도 아니고 중동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보세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멸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우리의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읽으실 때 어르신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기사와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눈이 향해야 될 건 아,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그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되셨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아들이 세 명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첫 세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었고 저희 조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유하, 도하, 주하라고 지었는데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유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도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신, 도하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도움을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주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의미로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의 진리, 그것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기독교는 서양 종교고 불교는 동양 종교다. 우리는 동양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아닌 불교를 믿어야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석가모니도 사람이죠.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죠. 위격은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사람의 공로로 수행의 정도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선을 많이 베풀고 또 많이 갖다가 바치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안 받는,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죠. 누가 구원을 받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믿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은 겁니까? 예, 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안 믿겠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든 우리가 미국인이든 우리가 아프리카인이든 우리가 중동인이든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그 예수를 통해서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이해한다면 유일한 치료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없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정서 속에서 지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또한 그들을 그분의 임재 밖으로 던져버리실 것이다.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찬송받으실 분이시고 그분이 재판장이시고 그분이 피난처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영원히 실망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옵소서 하는 자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고 오늘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속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손길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아버지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한 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